자,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 강해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제가 처음 주기도문을 대했을 때 가장 이상했던 표현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을 그전에 읽었었는데 거기에는 나라이 임하옵시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뜻 드는 생각에 뭐가 나란히 임한다는 거지?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 성경을 몇 차례 통독한 뒤에도 여전히 이 본문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추상적인 의미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강해할 때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그분을 주장하고 있는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길 원하고 그 다음 두 번째 강구하는 그 제목이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강구예요. 그래서 그 원문에도 먼저 Come the kingdom of you 이렇게 원문을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임하소서 당신의 왕국이, 이런 직역이 가능합니다. 이 신약 성경의 표현을 보면은 이 똑같은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 영어로는 Kingdom of Heaven 또는 Kingdom of God, 이 두 가지 표현이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우리 성경에 천국이라는 Kingdom of Heaven이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하고 그 외 서신서나 다른 복음에는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을 신약자들은 어떤 그룹에서는 이 두 개의 용어가 다르다라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데 실상은 동일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나라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그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 이 천국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주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크게 지배했던 실체이고 진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에는 이 내용이 너무도 많이 등장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시각을 가지고 복음서를 읽어나가기 시작하면은 이토록 강조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마태복음 13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 장이 천국에 대한 비유와 가르침으로 가득합니다. 십자가 죽음 이후에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기까지 그 기간이 40일인데 그 동안에 뭐 하셨을까? 제자들에게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그분의 부활하신 영광의 모습으로 권면하고 대화하십니다. 그때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때도 동일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신 바울의 경우에 20년 넘게 사도적인 부르심을 받아서 선교 사역을 합니다. 그때 그가 무엇을 중점적으로 가르쳤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이방 세계에 가르쳤습니다. 루스트라 이고디온 지역에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가르쳤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사역이 1, 2, 3차 선교여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죄수의 입장으로 로마에 압송되었을 때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죄수의 몸으로 갇혀 있으면서 외부 사람이 방문이 가능하죠. 그 2년 동안에 무엇을 가르쳤을까? 성경 말씀은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가르치고 전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나라 이와 관련해서 특히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심과 관련해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마음에 정리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 임하심은 세 가지 차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거나 가르칠 때 구원해도 세 가지 차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내 영이 거듭나는 내가 예수를 영접했을 때 신분이 변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떤 과거의 사건이 있을 거예요. 각자에게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그때 나는 구원을 받았고 그 이후에 나는 성경적으로 하면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화 과정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셨을 때 내 몸이 부활의 몸을 입어버려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이 돼요. 구원의 과거적인 측면과 지금 현재 진행적인 측면과 나중에 미래에 완성되는 측면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도 동일하게 과거에 시작된 어떤 시점이 있고 지금 진행되고 있고 언젠가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완성에 들어가요. 첫 번째 과거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서 성육신 하심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소개되고 전진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두 번째, 지금 현재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확장되는가, 전진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로 보시면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실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는 것, 그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라라는 분명하게 지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실체가 있고 그곳에서 주권을 가진 어떤 존재가 통치 행위를 시행하는 것을 포함한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현재는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임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17장 21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플로럴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므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내 심령 가운데 거룩한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와 같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을 때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진격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발전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장차 다가올 미래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성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두 성경 구절을 여러분이 성경에 마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과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먼저 다니엘서 2장 44절에는 느부갓네살 대왕의 꿈을 해석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선지자 다니엘이 그 왕을 향해서 이 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것은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2600년 동안 성취되지 못하고 지금 우리 세대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기도만 했을 뿐이고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지금 현재 우리 시대까지 왔습니다. 이 내용은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다시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다음에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 다니엘서 2장 44절의 이 예언적 선포가 성취되었나요? 이것이 현실화되었나요? 아직 미래적인 성취를 기다리고 있는 미래적인 예언입니다. 2600년 동안 성취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가 쌓이고 쌓이고 그래서 지금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언제 미래적인 사건으로서 성취되는가?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계시록 21장 1, 2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기도의 분량이 마침내 하늘에 닿았을 때 비로소 응답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 2절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응답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장소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나라를, 어떤 새로운 차원의 나라를 준비해 놓으시고 그것이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모습을 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그 때가 되면 우리 눈에는, 우리 생각에는 우리의 이 기도가 허망하게 땅에 떨어지지 않는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적인 계획 가운데 일정한 분량의 간구와 기도가 가득 차게 되면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래서 반드시 하늘에서 내려올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요청에 의해서, 성도들의 간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발전시키신다는 것. 그런데 이러한 미래를 약속받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 환경, 지금의 실상은 어떠한가?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신데 그분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그분이 창조하신 세계 가운데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왕으로서 인정되고 있는가? 다윗의 시편에 보면은 시편 103편 19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잠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린다. 세상을 다스린다. 지금 이 성경 고백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사는 현실인가요?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여기까지는 진실이에요. 그냥 그런데 만유를,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입니까? 어떤 저항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뭔가 거대한 물결들이, 하나님의 질서와는 다른 어떤 질서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어떤 뜻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사람의 질서, 혼란이 대체하여 이 역사를 진행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 영이 느끼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창조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존귀한 영광의 이름에 걸맞은 대접을 받는 대신에 가찮은 존재로 전락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모독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목도하는 현실입니다. 저는 마태복음 6장 24절을 읽을 때마다 이 구절이 제자들에게 주신 문맥인 것을 알고 읽을 때 다시 한번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냥 주님께서 일반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재물을 하나님으로 숭배할 수 있는 그 위험에 대해서 말하고 그 가능성을 충분히 감안한 가운데 주신 경고거든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지니라. 만약에 사람들이 그러한 경향이, 성향이 없으면 이 말씀을 하실 리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문맥 가운데 이 산상복음을 할 때 제자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고 이 가르침이 나와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저 여러분들은 돈을, 재물을 하나님 대신에 절대로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그럼 주님께서 불필요한 그런 염려를 했다는 것일까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누구에게? 제자들에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어떤 존귀와 영광 가운데 우리 삶에 들어오셨는데요? 그런데 그분이 받아야 될 경배와 숭배와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될 바로 그 자리에 때로는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정신인 돈이 들어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환경입니다. 이 지금의 세상은 작은 단위까지 나라로 하나하나 세면 245개 국가가 있다고 해요.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만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죠. 그러나 그 하나하나 작은 도시로 이루어진 인구가 얼마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로 그 채워주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을 다 포함했을 때 245개 국가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들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를 얼마나 환영할까? 이들 나라 하나가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할까? 인정하기는 할까? 아니면 있는 힘을 다하여서 거부하고 대적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의 모습을 드러내셨을 때도 헤롯과 빌라도와 유대 지도자들은 주님, 우리 아버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대적했습니다. 동일하게 그 이후로 2000년 동안 이 대적하고 주님의 뜻을 거스리는 이 행위는 거대한 물결처럼 도도히 흘러왔고 마지막 때도 동일하게 강력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가 가지고 있는 칼라예요. 이것을 약 3000년 전에 다윗은 그의 시편 2편에서 이렇게 예언적으로 선포합니다. 세상에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세상 환경 가운데 독특한 집단이 하나 있습니다. 독특한 인류가 있습니다. 세상의 이 트렌드를 거부하고 흑암의 권세 굴복하기를 강력하게 거부하는 하나의 집단이 있습니다. 독특한 인류라고 보는 하나의 집단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 사람들이 각각 다른 배경을 가지고 앉아있죠. 여기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등록 구성된 주님께서 보시는 그리스도의 지체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종과 언어를 달리하여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는 도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땅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본능적으로 표현되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이 왜 죄 짓거나 악한 선택을 하면 안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힘 있게 능력적으로 표현하는데 이 세상이 악하고 어둠인데 내가 어둠이고 악해지면은 똑같은 수준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침묵하게 만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존 라미네즈라고 하는 기독교 사역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그 전에 철저한 사탄 숭배자였습니다. 주술사 가문의 집에서 출생해서 사탄의 제자가 되었고 이웃에서는 그의 별명을 루시퍼의 아들이라 붙여줄 정도로 깊이 사탄 숭배, 사탄 제사 의식에 관여했던 사람이고 교회와 지도자들을 파괴하기 위해서 주술적인 어떤 형식을 사용해서 기도에 힘썼던 자입니다. 그가 예수께 돌아왔습니다. 그의 간증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술을 행할 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큰 저항을 받았다. 그들의 기도 때문에 주술을 행할 수 없었다. 하나님의 교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지체가 있는데 중보 기도하는 강력한 지체를 만나면 그들의 주술이 힘을 잃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 전진을 방해하는 무리가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강력하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진시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향력 때문에 이 존 라미레즈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나머지 시간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오늘 이 본문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실제화시키지? 다시 말해서 이 주기도문의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크게 두 가지 영역에서 이것을 적용해 보려고 해요. 그게 두 가지는 먼저 미래의 모습을 드러낼 나라를 갈망하고 이를 두고 강구하는 것 한 가지이고 두 번째는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 확장,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것을 연습하기.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에 임하도록 그 완성 지점에 가는 것을 열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실제로 확장되는 그것을 어떻게 살아내는가, 이것을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렇게 큰 두 가지 틀에서 적용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를 가르쳐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이 주기도문의 이 부분을 순종하는가. 첫 번째는 미래의 모습을 드러낼 나라, 이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이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소망한다는 거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이 이 성경 구절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불의를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불의한 것을 볼 때마다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를 쌓아가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고 그분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서 임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기도를 해나가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축적되고 축적되어야 합니다. 지금 엄청난 분량으로 인류 역사 가운데 수억의, 수십억의 기도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쌓을 이 기도의 분량을 아마도 이때까지 인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쌓았던 그 기도 분량을 능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기도형을 부으셔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길 원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터져나오고 또 터져나올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 개인이 하나하나 아래는 그 기도들이요, 모래가 쌓이듯이, 곡물이 쌓이듯이, 금물이 올라가듯이 하나하나 쌓여서 하늘 주님의 보좌를 터치하는 순간, 이 구절을 외워놓으십시오. 요한계시록 111호, 요한계시록 맞습니다. 요한계시록 111호,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요한계시록 몇 장이라고요? 11장 15절. 구약 성경에는 나팔절에 대해서 예표적으로 상징적으로 이 진리를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모세 율법을 읽어나갈 때 이 절기가 무슨 소용이 있나, 의미가 있나, 우리 삶 가운데 무슨 큰 의미를 두고 우리를 주장할 수 있나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왔습니다. 나팔절, 나팔을 부는 절기.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이 지점까지 우리 기도가 쌓이고 쌓이고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때가 오기를 원합니다라고 간구하고 간구할 때 마침내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랬을 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팔이라고 그랬고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이것을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랬고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는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곱 번째 나팔입니다. 이것이 구약 모세오경 절기에 예표되었던 하나님께서 이 나팔을 부는 순간 이 세상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찮은 존재로 만들었던 모든 거역행위가 큰 음성들이 하늘에서 임함과 동시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분이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는 주님의 뜻이 성취되는 영광의 때가 옵니다. 인류 역사 수천 년간 이 기도는 축적되었고 이 강구는 쌓여져 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열망을 담아서 저와 여러분은 이 기도를 보태고 또 보태야 됩니다. 불편함이 있을 때 내 영을 어지럽히는 뭔가가 있을 때 주 예수여 소시옵소서. 뭔가 불의한 행위를 보거나 주님의 이름이 훼손되는 것을 볼 때 주의 나라가 주의 통치가 완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하나 받으셔서 보관하시고 이것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충분한 분량이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일곱 번째 나팔을 울려 퍼지게 하시고 그분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주기도문을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가? 내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것을 연습하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 세 개의 소제목이 붙을 수가 있는데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본분인가? 천국 시민으로서 왕의 임무를 수행 중이라는 것. 나는 천국 시민이다. 하늘나라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몸을 붙이고 있지만 나는 천국 시민으로 지금 뭔가 일 수행하고 있다. 이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미국 목사님이 계셨는데 1990년 동유럽에 성경 말씀 가르치기 위해서 일행이 여행을 했나 봐요. 헝가리에서 루마니아로 가는 국경에 도착했는데 거기 짐하고 패스포트를 검사하는 하게 되었어요. 루마니아에서 미국 사람에 대해서 적대적이라는 소식을 듣고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패스포트를 검사하는 사람 두 명 관리가 와서 이렇게 저렇게 검사를 하다가 그 일행 가운데 있는 어떤 자매의 짐에서 성경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목사님 생각, 아차 큰일 났다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검사관 중에 조금 높은 사람이 성경을 꺼내더니 영어로 된 성경이겠죠. 페이지를 막 열어서 어떤 곳을 찾더래요. 그러면서 잘 안 되는 영어로 그 미국인 그 성객들을 향해서 손가락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You no American, You no American, I'm no Romanian 이렇게 엉터리 영어로 대화를 이어나가더래요. 그래 미국 일행들이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나? 라고 의아해하는데 이 사람이 성경을 펼쳐서 어느 곳을 가르치더래요. 그곳이 바로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바로 그 검사하던 상관이 그리스도인이었고 그분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당신들 지금 이 미국 패스포트를 가지고 있지만 이 땅에서 미국 시민 이전에 하나님의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소속된 나라, 소속된 민족 어느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 시민입니다. 천국 시민입니다. 그래서 본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내가 지금 뭔가 일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 때로는 우리 실수합니다. 세상에 타협하기도 합니다. 죄에 굴복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이 지금 잠시 잠깐 이 땅에 파송한 천국 시민이라는 것을. 두 번째, 일본에 관련해서 자신에게 부여된 영적 권위를 확신하십시오.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천국 시민은요, 우리에게 부여된 권세, authority가 있습니다. 이 영적 권위, spiritual authority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늘나라 대사로서, ambassador로서 우리가 파견된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해야 될 책무, 듀티가 있고 어떤 면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대사이기 때문에 특권적 영광이 있다는 그것까지도 확신하십시오. 한 나라에서 어떤 사람 개인을 임명하여 어떤 다른 나라의 대사로 파견할 때 그 대사를, 엠바서더를 잘못 취급하면 그 개인에 대한 잘못된 취급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낸 나라에 대한 도발일 수가 있거든요. 4년 전에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대사가, 리퍼트라고 하는 미국 대사가 어떤 괴한에 의해서 과일 깎는 칼로 얼굴 11cm가 손상당하는 그런 테러를 당한 적이 있어요. 11cm. 미국을 대표하는 한국에 파견된 대사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났을 때 미국 연방 그 FBI가 한국에서 뒷조사가 일어나는 동안에 내내 한국 경찰청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수사 보고를 받았어요. 미국인 한 개인이 그냥 일반 여행객 자격으로 그런 일을 당했을 때 FBI가 한국으로 올까요? 아, 그렇습니다. 일국을 대표하는 대사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에 연방수사국이 동원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왕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 가운데 신자에게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위임받은 권세가 있고 특권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함을 믿으십시오. 우리 기도 가운데 나를 보내신 하늘나라가 돼서 백업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저는 가끔 기도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본 적도 없지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그를 둘러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조심하고 주의하고 또 그의 보호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애를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불상사나 부주의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아이들의 보호를 위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하는 것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 위에 주의 천군 천사를 붙여주십시오. 세 번째,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는 기도를 통해서 실행됩니다. 그것도 한 가지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는 어떤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점과 필요 있잖아요. 다시요. 지금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문제가 있고 또 채워졌으면 하는 필요가 있을 거예요.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문제와 채워졌으면 하는 필요. 이 문제와 필요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들어오는 엔트리 포인트, 접촉점이에요.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예 해결의 필요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될 필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킨다니까요. 영혼 구원 생각해 보십시다. 한 영혼을 주님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어떤 미혹의 영이 붙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이게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누구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구원받지 못하도록, 구원의 학생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교회는 가되 그 수준에서만 전진하지 못하도록 뭔가가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그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해결의 필요가 생긴 거예요. 그랬을 때 거시적인 안목에서 아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는구나. 나의 전투적인 기도가 필요하구나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나를 불러주신 주님께 주신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예를 들어서 이 영역에는 질병과 장애 치유, 분쟁의 해결, 억울함 해소, 영적 부흥, 재정, 만남, 보호, 인도 모든 영역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개인의 필요와 문제 가운데 그것을 접촉점으로 하여 확장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줄 아세요? 하나님과 협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힘입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내 삶 가운데 끌어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계획을 완성시킨다? 그런 교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 하나님 안에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그게 속임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나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와 모든 필요를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들어오는 접촉점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있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저는 가끔 누구와 같이 기도할 때도 있지만 저 혼자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대상을 위해서 중보를 기도를 해요. 그러면 어떤 패턴으로 기도하는가 하면 익숙했던 단어, 워딩을 일단 사용을 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게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럼 방언으로 좀 합니다. 방언으로 하는 사이에 특정한 어떤 표현이 떠올라요. 아까 기도했던 것을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닌데 표현만 조금 가다듬었을 따름이에요. 그랬을 때 제 기도 가운데 힘을 넣고 담대한 가운데 이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이다라는 확신이 확 들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 성령님을 요한복음 16장은 진리의 성령님이라 했는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기도할 때에도 이 사람에 대한 기도의 필요에 대한 진리는 무엇인가?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가 예수 믿도록 위해서 기도할 때 천편일률적으로 하나님 그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것이 내 영혼에 만족스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 진리의 성령님께 아뢰고 인도해 주십시오. 어떤 표현으로 이 영적 전투를 벌일까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신 어떤 구체적인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순종하는 거죠. 왜? 주님께서 이것을 섭리해 놓으시고 나를 초청하셨으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함께 역대하 7장 14절을 열어주십시오. 역대하 7장 14절 익숙한 구절이고 구약을 읽어나가면서 이 부분에는 저와 여러분이 멈추어서 또는 다른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도전을 받고 또 묵상 가운데서도 내게 다가온 구절이었을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본문, 이 문맥적인 차원에서 저는 역대하 7장 14절을 소개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내용이고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임재케 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이미 시작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무언가를 통해서 땅을 고치기를 원하세요. 오늘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원리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 설교 결말에 그것을 강의하려고 시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이 뉴질랜드가 변하는 길, 조국 대한민국이 변하는 길,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에 합하게 걸어가는 바로 그 길,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거룩한 변화, 내 자신이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 부르심을 완성되는 것, 그 비결은 역대하 7장 14절에 그 진리를 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물밀듯이 들어오도록 그것을 환영하고 강구하고 모셔드리는 수단, 에이전트들입니다. 여러분,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통치적으로 전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 또한 믿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다 일어나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간구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주님, 미래의 모습을 드러낼 영원한 나라, 그것을 간구하고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아뢰는 그 기도가 우리 입에 자주 올려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문제와 필요를 보면서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그것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부하는 감정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나라를 유입시키는 하느님께서 주신 기회인 것을 알고 기쁨 가운데 담대하고 확신에 찬 기도회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그 기도가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확신 가운데 왕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